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들이 25일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벨라루스에 배치될 핵무기와 그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러시아가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쇼이구 장관은 서방 측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벨라루스 내에 전술핵 배치에 대해 벨라루스와 합의했다며 이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오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 비확산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벨라루스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또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4일에 나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선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포탄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또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앞서 24일 미국과 한국이 기밀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수십만 발의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자체 제작한 로켓 누리호가 25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관 장관은 이날 한국 전라남도 고흥의 나루 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한반도 시각 오후 6시 24분 예정대로 발사돼서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신임 합참의장에 찰스 브라운 현 공군 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신임 합참의장 지명식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브라운 지명자와 함께 등장해 지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 지명자가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진 군인이라면서 무엇보다 브라운 지명자가 해외 동맹과 파트너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의 인준을 거쳐 합참의장에 오르게 되면 브라운 지명자는 30년 전 흑인 출신으로 최초로 합참의장에 오른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흑인 출신 합참의장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인 출신 최초로 국방부 장관에 오른 오스틴 장관과 더불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군서열 1위, 2위 모두 흑인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론 디센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24일 내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의 실시간 음성 채팅 서비스인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위대한 미국의 규환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뼛속에서 느낀다며 조 바이든 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또 나를 지명해 준다면 2025년 1월 20일 정오에 시계를 맞출 것이라면서 왜냐면 나는 미 의회 서편에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내 다른 경쟁자들보다 경선에 늦게 참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선거 자금과 여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함지아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의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25일부터 한반도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이 미국 첨단 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까지 함경도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1.5m, 서해 북부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의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정상 워싱턴 초청이 가을에 이뤄질 것이란 점도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전략국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 일본 정상들과 별도로 만나 동맹 강화 노력에 나선 점을 이번 일본 방문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레프퍼 국장은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주제로 한 디지털 브리핑에서 G7이 이번 순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건 분명하지만 오늘은 다른 일정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며 미일과 미호주 양자회담, 미한일 3자회담 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G7 기간인 지난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으며 20일엔 앤소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회담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21일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레프퍼 국장은 18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역내 번영과 평화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모든 범주에 역량을 활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On Thursday, the president held a bilateral meeting with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of Japan, where he underscored that the U.S.-Japan alliance is the cornerstone of regional.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과의 3자 회담에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레프퍼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Finally, the president held a trilateral meeting with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and President Yo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ere the president commended Prime Minister Kishida.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양국의 노력으로 인해 3국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사실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프퍼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올 가을에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레프퍼 국장은 우리는 워싱턴에서 매우 바쁜 가을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윤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3자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초청했다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NSC 대변인은 BOA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두 지도자를 백악관에서 열리는 공식 회담에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3자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열리는 첫 미한일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25일부터 한반도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이를 구실로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두 나라가 25일부터 5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미한동맹의 압도적인 첨단 군사능력 시연을 주제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미한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응징, 경멸하는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입니다. 올해 훈련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K-2 전차와 K-21 장갑차, 천무 등 다연장 로켓포,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이 대거 동원됩니다. 훈련은 25일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7일, 12일, 15일 등 총 5차례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훈련 땐 미한 48개 부대 병력 2천여 명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와 아파치 헬기, A-10 공격기 등이, 한국군에선 아파치 헬기와 K-2 전차, K-21 장갑차, F-15K 전투기, 다연장 로켓포 등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6년 만에 역대급 규모로 부활했다며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미한 연합군의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과시하고 대북 억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뭐 말로는 재래식 무리 가지고 감히 어딜 덤벼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측으로서는 한미의 이런 각종 화력이 총동원된 경멸 훈련은 매우 위축될 수 있는 자기들이 뭐 전술핵이라고 사용을 하더라도 KMPR이라고 하는 대량 응징보복이지 않습니까? 그 응징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억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지난 19일 연합합동 화력 경멸훈련에 대해 핵 보유국을 상대로 한 경멸훈련이라는 것은 무슨 낫도깨비 같은 소리인가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이 훈련을 반공화국 전쟁연습의 확대판이라며 전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20여일간 벌이는 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훈련을 전쟁 각본에 따른 전형적인 북침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진 데 따른 경고 메시지는 담겨있지만 작전과 대규모 병력 기동이 동반되지 않는 화력시범 성격의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전을 거기서 절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차, 자주포, 그다음 전투기까지 동원돼가지고 화력을 이제 과시한다는 성격이지 어떤 북한을 정말 침공하는 부대가 도상에서 대규모로 훈련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은 절대 아니거든요.
미한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구실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도발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광란적인 핵전쟁 소동은 그에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게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이후 한 달 넘게 도발 행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전쟁 발발을 전제로 재래식 핵심 화력을 총동원해 초기 기선을 제압하는 데 초점을 둔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또 전방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훈련 기간 중 북한이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동부전선이나 서부전선 일대에서 맞대응하는 화력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상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포사격 같은 거 유사한 어떤 맞대응 형식으로도 좀 볼 수 있고요. 약점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NLL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휴전선 일대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제 도발성 행동들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미한의 재래식 화력 시범 훈련에 물리적 도발로 대응하기보다는 대내외 선전의 소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농번기를 맞아 미한의 재래식 무기 훈련에 대해 도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미한의 이번 훈련을 구실로 핵 보유국의 위세를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미한의 호전성을 주장하며 추후 대형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선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든지 한국군 훈련이든지 이 훈련 자체를 국제사회에 부각시켜서 자기들은 아주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미연합군의 호전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이달 31일엔 한국의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한일과 호주 등 4개국 해상전력과 싱가포르, 캐나다까지 포함한 6개국 병력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WMD 해상차단훈련인 이스턴 엔데버 23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30일 제주에서 열리는 WMD 확산 방지 국제협력체인 확산 방지구상 PSI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진행됩니다. PSI에는 2023년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고위급 회의에는 70여 개국 대표단이 참가합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노동당 통일전선부사나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의 문답 형식의 기사를 통해 이 훈련과 연합합동 화력경멸훈련 등을 싸잡아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한국 주도로 열리는 WMD 해상차단훈련은 북한을 겨냥해 비핵화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의 반도체 시장 왜곡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n Micron. This announcement from the PRC on Micron is just is baseles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다 분명한 상황 파악을 위해 중국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사나 인터넷 안보 심사 판공실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이 중국에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 기술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제재 조치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힌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 want to be clear here that what this action is, it's clearly an attempt to undermine the strong
중국의 제재 조치는 G7 정상들이 경제 회복력과 안보에 관한 사상 첫 성명을 발표하고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로 약속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 강압에 대한 비판에 대해 또 다른 경제적 강압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와 최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표적화 조치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에 전념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action and the recent raid and targeting of other American firms are simply inconsistent with the PRC.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G7 내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G7 공동 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 계속 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20일 발표한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한 평가와 준비, 억제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 플랫폼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G7 정상들은 이 플랫폼에 대해 G7을 넘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플랫폼에서 협의를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며 강압 대상국 지원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등 적국들이 미국 첨단 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가 향후 한국과 협력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제시카 루이스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4일 수년간 우리는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북한과 이란 등이 우리의 첨단 군사 및 민간 기술을 획득하고 악용하고자 한다는 광범위한 증거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For years, we have seen widespread evidence that our strategic competitors.
루이스 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국의 무기 수출 현대화와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이스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서도 이런 점을 언급하며 북한, 이란과 연결된 행위자들의 사이버 간첩 행위가 증가하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커스 협력과 관련해 쿼드 참여국인 일본과 인도는 물론 한국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는 오커스를 제대로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의 초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향후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더 협력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at this moment in time, we're very focused on getting AUKUS right.
루이스 차관보는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십은 지난 70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커스는 우리 세 나라 미국, 영국, 호주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면서 이런 오랜 관계의 역사적 현대화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이 효과적인 확장 억제를 위해 동맹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좋은 예지만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핵 이슈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적국의 핵 역량과 동맹의 결속력을 상정해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달 초 발표한 대안적 핵 미래, 미국의 확장 억제 역량과 신뢰성 과제 보고서에서 외부 위협의 증가, 미국 국내 정치, 핵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 동맹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이 확장 억제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적국은 계속 미국의 영내와 국제 우위를 위협하며 미국과 동맹들 간 틈을 벌리려고 할 것이고 동맹은 미국의 발언과 행동에서 확신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에 집중하며 미래 시나리오를 분석한 보고서는 어떤 핵 미래에서도 미국의 최고 자산은 동맹국이 될 것이고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정부는 미국 핵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핵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맹과 소통과 협의를 개선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 강화 이외에 미국의 확장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불능 요인 중 하나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예측 불능 요인들을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동맹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 동맹이 미국에 더 큰 보장을 요구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 요구로 전진 배치 역량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정치적 약속을 꼽았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케이시 하티건 CSIS 핵 이슈 프로젝트 부국장은 24일 VOA와 영상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핵 위협 증가,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 기술 환경의 변화, 동맹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 사항 등을 꼽았습니다.
There's a lot of different kind of moving pieces to the puzzle, but part of why we think this is going to be increasingly difficult going forward is again trying to
하티건 부국장은 확장 억제라는 퍼즐에는 다양한 움직이는 조각들이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한 번에 모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 억제 신뢰도 유지가 본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미한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하티건 부국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solves some of the larger pressures that will continue to affect the alliance. But what I do think is that
하티건 부국장은 동맹에 계속 영향을 미칠 보다 큰 압박을 워싱턴 선언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특히 핵협의와 핵계획 등 워싱턴 선언의 몇 가지 기제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동맹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며 미한 동맹 사이에 앞으로 더 많은 통합과 더 어려운 대화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티건 부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핵 보복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Anytime you're talking abou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Those can be very sensitive conversations to have, but I think again part of
하티건 부국장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매우 민감한 대화가 될 수 있지만 미한 동맹은 70년 이상 굳건하게 유지돼 왔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동맹의 대응 방안에 대한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작전이 펼쳐질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며 매우 세부적인 수준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 관련 개인 2명과 기관 6곳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를 3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확산과 유엔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무부가 지난 12일 페니웡 외무장관이 승인한 대북 독자 제재 연장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3일 만료된 기존 대북 독자 제재 지정 대상인 개인 2명과 기관 6곳에 대한 제재 조치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이들 개인과 기관이 지난 2017년 제재 대상에 최초 지정됐고 3년 후인 2020년 5월 한 차례 연장됐다며 이번에 다시 3년 더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연장안에 따르면 개인으로는 베트남 소재 북한 해운회사인 마린 트랜스포트 오피스 대표 김용수와 무기 제조 및 수출업체 그린파인의 중국 베이징 대표 림용환이 제재 연장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베트남 소재 물류회사 선라이즈 트레이딩 앤 로지스틱스와 사이공 합작회사 이집트 소재 무역회사인 에코개발 투자회사 북한 무기 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북한 해운회사인 손박무역회사 말레이시아 군사통신장비업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등 기관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연장됐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이들 기관과 단체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산에 관여했거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도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별도로 지난 2006년부터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북한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우려는 이들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호주는 독자 제재 시행을 통해 지정 대상과의 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고 북한 관련 선박의 호주 입출항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이 북한에 소장을 보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적 경로를 이용한 대북 소장 전달을 요청을 거절한 국무부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은 아직도 북한에 소장을 보낼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23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원고 측은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전달 역량의 변화에 대해 국무부에 계속 업데이트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대체 송달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 아비브 로드 공항 구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하고 8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7월 소장 원문과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담은 우편물을 평양으로 발송했지만 이 우편물은 미국을 떠나지도 못한 채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 반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지난해 8월 국무부에 소장 전달을 공식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혹은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국무부가 소장을 건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약 7개월 만인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사법 문건 전달을 포함해 북한에 정상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피해자 측은 국무부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는 한편 동시에 다른 소장 송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법원에 알린 것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며 소장이 전달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할 경우 재판부가 소장 전달 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우체국을 통해 보낸 우편물도 최근 반송된 사례가 있어 소장을 포함한 우편물을 북한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무부를 통한 소장 송달 방안까지 막히면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소장을 공식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미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에 배상 책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공식 재판 절차에 돌입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 송달 방법을 고심하는 대북 소송인은 적군파 테러 피해자 외에도 더 있습니다. 앞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시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은 각각 지난 2020년 미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소장은 북한 측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또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6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1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는데 마찬가지로 소장 송달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미 지난 2021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의 경우 아직까지 북한에 최종 판결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최종 판결문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미국의 중소업체 등을 상대로 사이버 지능형 지속 공격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을 표적 삼아 북한 정권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사이버 보안 솔루션 회사인 프루프포인트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세계 각지의 중소규모 사업체들이 국가 연계 해킹 조직의 사이버 지능형 지속 공격 APT 작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행위자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 해커들을 지목했습니다. 지능형 지속 공격 APT란 해커가 특정 표적을 선정한 후 피싱 이메일이나 소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침입한 후 공격이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이런 공격을 가하는 숙련된 해커들은 스파이 활동, 지적재산 탈취, 파괴적인 공격, 금융절도, 허위정보 확산 등을 포함한 특정 전략적 임무를 맡은 자금력을 갖춘 조직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연계 APT 행위자들은 그들의 전략적 목적에 부합하는 금융 관련 중소업체들을 주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 연계 APT 해커들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등 자금 탈취 목적으로 금융기관,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기술을 표적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탈취한 자금은 북한 정부의 여러 다른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의 APT 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한 중형 디지털 뱅킹 업체는 지난 2022년 12월 TA444로 명명된 북한 해커 조직의 피싱 이메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미국 뉴욕에 소재한 투자은행 ABF 캐피탈이 보낸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표적에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 멀웨어 KG 카멜레온을 배포하는 온라인 주소가 숨겨 있었습니다. 프루프 포인트는 앞서 지난 1월 공개한 TA444 활동 관련 보고서에서 이 조직은 북한이 지원하는 첨단 위협 단체로서 신속성을 생명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프루프포인트의 마이클 레지 위협 연구 담당 선임 엔지니어는 24일 VOA에 북한 해킹 조직들이 금융기관, 블록체인 관련 기술, 암호화폐에 매우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a very tight focus on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blockchain related technology and cryptocurrencies.
특히 프루프포인트 측이 포착한 북한 해킹 조직 TA-444의 경우 미국의 디지털 뱅킹 기관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며 이는 암호화폐나 탈중앙화 금융자산 탈취를 용이하게 하려는 그들의 사이버 작전과 매우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보보안업체 안랩의 ASEC팀은 23일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르스 그룹이 APT 작전에 사용하는 최신 해킹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안랩 측에 따르면 북한 라자르스 그룹은 초기 침투 경로로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IIS 서버의 취약한 버전을 활용해 표적 시스템의 멀웨어를 배포해왔습니다. 특히 라자르스는 이 과정에서 DLL 사이드 로딩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공격 기법은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과 악성 DLL을 같은 폴더 경로에 저장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악성 DLL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악성 코드 기법입니다. 즉 악성 DLL의 이름을 정상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다른 경로에 위치한 정상 DLL 파일명과 동일하게 변경해 악성 DLL이 먼저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랩은 APT 위협 그룹이 초기 침투 시 주로 이 같은 DLL 사이드 로딩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은 비정상적인 실행 관계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위협 그룹이 정보 유출과 측면 이동 등의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삼성과 같은 기업의 미국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동맹 파트너 국가들 간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와 반도체 지원법 세계적 맥락이라는 제목의 첫 보고서에서 미 정책 이반자들은 첨단 칩 능력에서 미국 산업이 타이완과 한국의 산업에 뒤처지는 정도 등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의 지도력 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회의 우려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고유의 반도체 산업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국가주도 노력과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오랜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며 동아시아, 특히 한국, 타이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반도체 회사와 산업의 본거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아시아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에 의존해왔다며 특히 동아시아의 정부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2022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투자와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2022년 이후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시에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국 산업이 수출 통제와 같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특정 정책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려고 함으로써 한국의 이런 노력에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많은 한국의 계획들이 국가, 지방,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까지 인공지능 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약 9억 달러를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7월 삼성은 텍사스의 11개 신규 반도체 생산 라인을 포함해 향후 20년간 미국에 약 1,9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의회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 지원법의 시행을 감독하는 가운데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간 정책 공조와 시장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간 공조 노력과 관련해 미 정부는 미국의 정책 조치가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과 시장 경쟁 모두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며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 목표는 첨단 칩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기반의 제조를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최첨단 노드에서 칩을 생산하는 곳은 타이완의 TSMC와 한국의 삼성뿐이라며 이들 기업의 미국 기반 투자는 기존 및 신규 미국 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의회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한 행정부 노력의 진전과 도전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회가 고려할 수 있는 쟁점 중에는 미국의 노력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 기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인구 10명당 1명꼴로 현대판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을 비롯해 위협과 폭력에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 WFF는 24일 공개한 2023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서 약 269만 6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판 노예란 위협이나 폭력, 강압, 속임수 등으로 인해 착취 상황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강제노동과 강제결혼, 성매매 강요, 아동 인신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기준으로 각국의 상황을 평가한 것입니다. WFF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노예 지수는 1,000명당 104.6명입니다. 이는 조사 대상 16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조사에도 노예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 다음으로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타지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등의 노예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1,000명당 3.3명, 한국은 3.5명입니다. 북한은 현대판 노예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가장 미흡한 국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수치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북한에선 자국민에 대한 고문, 부당 투어, 강제 노동과 같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이 유인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신부로 매매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탈출해 북한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받기보다는 당국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160개 국가의 현대판 노예는 4,960만 명으로 추산돼 5년 만에 1,000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이 단체는 무력 충돌 증가와 광범위한 환경 악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영향 등으로 상황이 악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중국 대학 등과의 과학 협력을 지속하면서 공동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작년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일부 북한 연구원은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올해 북한과 중국 등 제3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 김일성대와 김책공업대, 평양 소재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들이 중국 연구진과 함께 제출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거나 게재를 앞둔 논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3월 에너지 저장 저널에 실린 논문엔 중국 대학 소속 연구진 3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한 명은 평양 교통대학 출신으로 현재 중국 동북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소속된 북한인 박원성입니다. 또한 산화세륨과 망간 산화물의 결정상 간의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제목으로 한 논문에는 난징 사범대학 소속의 신성일이 다른 10명의 중국 연구진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논문은 오는 6월 연료 저널에 실릴 예정입니다. BOA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북한 연구진과 중국 등 제3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업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최소 31편이 올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연구진이 북한 연구진과 작성한 논문 3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북한과 중국 연구진의 공동 결과물입니다. 전체 31편의 논문에서 북한 연구진은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43명이 확인됐는데 이 중 17명은 북한 대학 혹은 평양 소재 연구기관 소속이었으며 나머지 26명은 중국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된 북한 연구진 참여 논문 50여 편 중 약 10여 편이 북한과 중국 연구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작성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공동 작성된 논문이 지난해 첫 7개월보다 약 3배 많습니다. 물론 이들 논문이 직접적으로 핵이나 미사일 기술을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엔 안보리가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북한과 제3국 간 협력을 금지한 만큼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채택한 2321호에선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지칭하며 2270호의 다소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매년 보고서를 통해 2325 결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 자체도 또 다른 제재 위반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 관계자는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다는 BOE의 지적에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나 학비 보조, 장학금 등을 받는다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당시를 기점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이나 북한 출신 학생 등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 박사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결의 2325 채택 후 학교의 결정에 따라 수학과 신경과학 등 덜 민감한 분야로 전공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는 더 이상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고학 분야에만 북한 학생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프랑스 동방언어문화대학과 슬로바키아의 코멘스키 종합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대 등은 북한 김일성대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자매결연 관계로 소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BOE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김일성대가 공동연구를 한다고 지목한 영국 런던 제국대와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센터 등도 현재 김일성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까지 함경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1.5m, 서해 북부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5도, 낮 26도, 구성 아침 12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 24도, 강계 아침 11도, 낮 25도, 희천 아침 11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15도, 낮 22도, 사리원 아침 15도, 낮 25도, 신계 아침 13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6도, 낮 27도, 장전 아침 15도, 낮 25도, 평강 아침 11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13도, 낮 27도, 청진 아침 13도, 낮 21도, 김책 아침 12도, 낮 2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9도, 낮 22도, 김영권 아침 6도, 낮 21도, 삼지연 아침 6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함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민주화 운동가이자 인권 옹호자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3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카라무르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2022년 4월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 후 외국 요원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반역죄와 이른바 바람직하지 않은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한 추가 혐의가 그의 범죄 혐의에 추가됐습니다. 살해된 야당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의 최고 고문인 카라무르자는 용기 있게 러시아의 인권을 옹호해왔으며 러시아 당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 심각한 독극물 공격을 받았는데 그는 이것이 정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초 미국은 카라무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러시아 국적자 6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3명을 제재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안드레이 안드레비치 자다치는 특별수사관으로 카라무르자의 반전 견해에 대해 사건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엘레나 아나톨리예브나 렌스카야는 카라무르자의 재판 전 그를 구금할 것을 명령한 판사입니다. 또 다니엘 유리예비치 미헤예프는 카라무르자 사건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전문 증인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무부는 또 랑스카야와 자다친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 국무부는 러시아 공무원 올레그 미할로비치 스비리덴코, 다이애나 이고레브나 미셴코, 그리고 일리아 파블로비치 코즐로프를 제재했습니다. 스비리덴코는 카라무르자 사건을 비롯한 형사 사건 기소를 감독하는 러시아 법무부 차관입니다. 미셴코는 카라무르자 체포를 승인하는 첫 판결을 내리고 그에게 15일의 구금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그리고 코즐로프는 미셴코의 판결에 대한 카라무르자의 항소를 기각한 판사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도가 우크라이나와의 잔인한 전쟁에 대한 진실을 탄압하는 데 성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카라무르자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계속해서 비양심적인 죽음과 학대, 파괴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들이 25일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은 벨라루스에 배치될 핵무기와 그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러시아가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쇼이그 장관은 서방 측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벨라루스 내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 벨라루스와 합의했다면서 이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오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 비확산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벨라루스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가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또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4일에 나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포탄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이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앞서 24일 미국과 한국이 기밀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수십만 발의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자체 제작한 로켓 누리호가 25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이날 한국 전라남도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의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한반도 시각 오후 6시 24분 예정대로 발사돼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누리호가 시작 단계인 우주 프로그램에 시동을 걸고 6G 네트워크, 첩보위성, 심지어 달 탐사선으로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신임 합참의장에 찰스 브라운 현 공군 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신임 합참의장 지명식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브라운 지명자와 함께 등장해 이번 지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 지명자가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진 군인이라면서 무엇보다 브라운 지명자가 해외 동맹과 또 파트너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의 인준을 거쳐 합참의장에 오르게 되면 브라운 지명자는 30년 전 흑인 출신으로 최초로 합참의장에 오른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흑인 출신 합참의장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인 출신 최초로 국방부 장관에 오른 오스틴 장관과 더불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군 서열 1위, 2위 모두가 흑인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합참의장은 4년 임기로 현재는 육군 출신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돼 가을까지 재임 중입니다. 론 디센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24일 내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의 실시간 음성 채팅 서비스인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위대한 미국의 기환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뼛속에서 느낀다며 조 바이든 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내 다른 경쟁자들보다 경선에 늦게 참여했지만 공화당 예비후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선거 자금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우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